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3주 전에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생명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시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고 또 이 내용이 요한복음의 바로 주제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1장 1절에서 12절을 서문으로 두고 여기에서 자신이 무엇을 말할지 미리 먼저 보여주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건과 가르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2장에 있는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월절이 다가오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처음으로 가게 되는 곳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주로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은 크게 가장 큰 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이게 되고 특별히 유월절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과 심지어는 이방인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아마도 바로 이 성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의 모습은 없었고 그 성전은 시장바닥, 분주하고 정신없고 요란한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보면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경건한 모습은 없고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고 그 옆에서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이러한 동물들을 팔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월절에 행하게 되는 이 제사 때문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되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즉 바로 동물을 갖다가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각 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올 때에 바로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바로 레위기에서 이 말씀하신 대로 흠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 동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한 동물을 가지고 이 뉴욕에서 이 캘리포니아로 와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동물을 가지고 온다는 게 참 귀찮기도 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길에 그 동물이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부정하여지거나 또 흠이 있게 되면은 그것도 참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가 지나면서 행사가 시작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은 이 동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일단 먼저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제사드릴 동물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점점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자 바로 유월절이 되면은 그 시점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이렇게 제사에 올린 소나 양, 비둘기를 파는 이러한 상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밖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과 다른 돈을 아마 사용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동물을 사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죠?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 상인들 옆에 같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동물을 사고 팔고 이러한 매매들이 유월절 기간에 이루어지게 되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러한 매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동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사더니 이제는 아예 성전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동물을 팔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로 성전 안이 동물을 파는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이러한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동물을 파는 장소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은 성전 안에는 크게 안뜰과 바깥뜰이 있습니다. 안뜰에는 가장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남자들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 유대인들은 가까운 쪽 안쪽 뜰에 있게 되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은 가장 바깥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의 뜰이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방인들이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지에서 이방인들이 힘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약자이고 아마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을 바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가볍게 보고 괄시하면서 그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고 거기서 이렇게 동물을 팔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묵인하면서 바로 동물을 파는 상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부를 축적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단순히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행위 때문에 분노하시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패스러운 모습들, 죄악스러운 모습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결코 용납하지 못하시고 크게 화를 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그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물건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요란하고 부정한 것들을 갖고 와서 파는 상인들에 대해서 내쫓은 것도 그렇다 치다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 스스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누구의 집이죠?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은 이와 동일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내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일까요? 아마 그 시대나 지금이나 상당히 도발적인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내 아버지의 교회다 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합니다. 또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뭔가 정신 나간 사람이다 하고 내쫓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스스로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 성전은 내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바로 이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고 나는 권세가 있고 명분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해야 할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자들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가 거하는 초소를 항상 거룩하게 유지합니다. 그 어떤 더러운 것도 어떤 부정한 것도 하나님의 초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특별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은 그곳을 함께 머물면서 아담과 동행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을 항상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어떤 죄의 모습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아담이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이 들어왔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을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초소에서 내쫓아 버렸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했죠? 바로 그룹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누구도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에 어떤 죄의 모습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의 정상에 임재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임재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오게 하셨나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모세만 특별하게 시내산의 정상에 올라오게 하였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오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불이 나는 떨기나무에 있을 때 모세가 들어왔을 때도 하는 말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율법을 정하면서 성막 안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절차를 주심으로써 그곳을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해야 했었고 깨끗한 옷을 입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는 초소, 그 집은 항상 거룩하게 하셨고 어떤 죄의 모습도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의 성전, 그의 초소에 바로 거룩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판치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모습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성품으로서 죄의 모습, 부정한 모습, 더러운 모든 것들을 내쫓아버리고 바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전이 내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그가 한 행위,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스러운 것들을 내쫓아버리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이신지 바로 선포하고 있었고 동시에 바로 이 성전은 내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거룩한 모습이고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이어야 되고 거룩한 모습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경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와 매스컴을 볼 때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습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또 부정한 문제들이 있고 또 성직자들 간의 불륜의 문제가 있고 또 권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 결코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 죄악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판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가 채찍을 들고 그 모든 상인들을 내쫓아 버렸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에 분명히 이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교회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쫓아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사탄의 회당이 되었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한다라고 책망하시고 또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행위에 온전함이 없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가꾸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 보시기 원하는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일곱 교회의 책망한 모습대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 행위의 온전함도 없는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모든 이 상인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성전 안에서 상인을 쫓아내는 것,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권세가 있는 자들, 권위가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묻고 있는 것은 네가 그러한 특별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뭔가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라는 것이죠. 네가 일반 사람과 다른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그러한 권세가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서 나타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뭔가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라면은 뭔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서 그것을 증명해 봐라.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우리한테 한번 행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유대인들은 이것을 말 그대로 고지 곧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예수님께서 행할 표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성전을 만드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적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행해야 하는 일,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고 또 내 집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고 그것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21장 22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무엇이라? 그 성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데 성이 있으면 마땅히 그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바로 전능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거다, 성전이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 예수님 되시는 그 성전을 헐라, 즉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이라, 네가 특별한 사람임을 증명하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바로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임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에 부활한 것, 그것으로 그거 외에 그 어떤 것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더 잘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죽은 후에는 부활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후에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그 예언에 대한 성취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배를 타고 딴 데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풍랑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뱃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풍랑에 재앙이 오는데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요나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된 후에 바로 육지, 땅에서 요나를 뱉어내어 버립니다. 바로 이 장면, 바로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꺼꺼마 암흑 속에서 3일 동안 있었고 그 후에 3일 후에 바로 바깥으로 나온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 수월, 그 지옥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있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가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바로 이것을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바로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죽으시고 부활함 그 일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집이다 라고 하였고 또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 선포를 통하여서 바로 나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바로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바로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바로 주의 자녀가 된 것이죠. 바로 그가 우리의 성전이 되셨고 또 성전으로서 우리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친히 성전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0장에는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고 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가 앞으로 변화된 삶은 무엇이냐? 바로 성전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성전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연합을 이루었듯이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은 예수님의 처소인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잘 다스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모든 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에 약속된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그가 성전이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온전한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길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서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